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0일 일요일 BOA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먼저 한반도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미국과 한국, 일본 3국이 주도한 새 대북제재 감시기구인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 MSMT가 출범한 것과 관련해 가담한 나라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외무상은 어제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담화에서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이 존재 명분과 목적에 있어 철저히 불법적이고 비합법적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최 외무상은 또 우리에게 있어서 미국이 주도하는 대조선 제재는 결코 새로운 경험이 아니라며 잘못된 관행에는 불가결적인 반응과 상응한 대가가 뒤따르게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안일 3국 외교 차관은 지난 1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행 지원을 위한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 공식 출범을 발표했습니다. MSMT에는 미안일 3국을 포함해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1개국이 참여했습니다. 새로운 대북제재 감시기구의 출범은 지난 3월 유엔 안보리 전체 회의에서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활동을 종료시킨 데 따른 것입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20여 개의 쓰레기 풍선을 날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0여 개가 강원도 철원 지역에서 확인됐으며 내용물은 종이류와 비닐 등 생활 쓰레기로 분석 결과 안전에 위해가 되는 물질은 없었다고 합참은 설명했습니다. 이어 오늘 오전까지 공중에서 식별되는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한국의 탈북민 단체 등의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한국의 쓰레기 풍선을 날려보내고 있습니다. 북한은 한국 군 당국의 경고에도 지난 11일 이후 8일 만인 어제 쓰레기 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북한은 지난 5월 이후 이번까지 총 29차례 약 6천 개에 달하는 쓰레기 풍선을 살포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오늘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의 헤즈볼라의 정보사령부와 지하무기 시설을 공습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AFP 보도에 따르면 이 공습으로 73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공습은 전날 이스라엘 해안 도시 카이사레아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자택이 드론 공격을 받은 뒤 하루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레바논 국영 언론인 NNA는 이스라엘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모스크바 병원 근처에 있는 하레트 레이크의 주거용 건물이 타격을 입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베이루트의 헤즈볼라 정보사령부와 지하무기 시설을 타격했으며 또 다른 공습으로 헤즈볼라 무장대원 3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가자지구 민방위대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가자지구 북부 베이트 라이하 주거지역에서 최소 73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오늘 러시아 서부 상공에서 100대 이상의 우크라이나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고향인 크리비리흐에서는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1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러시아 7개 지역을 겨냥한 밤사이 무인기 공격 와중에 110대의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러시아 국경 지역인 크루스크에서 43대의 무인기가 격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크리비리흐에서는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두 발이 떨어져 17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러시아가 지난주에만 우크라이나에 약 800발의 유도폭탄과 500대 이상의 공격용 드론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쿠바 당국이 전국적인 대규모 정전 사태로 전력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허리케인이 쿠바를 강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쿠바 당국이 밝혔습니다. 쿠바 최대 발전소 고장으로 전력망이 마비된 지 불과 며칠 만에 허리케인 오스카가 쿠바를 강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미 높은 인플레이션과 식량과 물, 의약품 부족 등으로 시달리는 쿠바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겔 디아스칸의 쿠바 대통령은 어제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허리케인 오스카의 상륙이 임박한 가운데 섬 동부 지역 당국이 국민과 경제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립 허리케인 센터에 따르면 시속 140km의 강풍을 동반한 오스카는 오늘 쿠바 동부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며 폭우가 예상됩니다. 쿠바 대통령실은 또 다른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전력 복구에 진전이 있었으며 16%의 소비자에게 전력이 공급되고 있으며 약 500메가와트의 전력이 발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입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평안도 황해도에 가끔 비가 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안준호였습니다.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 지원을 위해 군 병력을 러시아에 파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국 국가정보원이 18일 발표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7일 한국이 두 건을 침해하면 물리력을 조건에 구애됨 없이 거침없이 사용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앞서 북한군은 남북한을 잇는 도로들을 폭파했습니다. 북한의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을 적발해 보고하기 위한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 MSMT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오늘도 유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김영규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대규모 병력을 파견했다는 한국 국가정보원의 발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윤 기자, 북한군 병력이 언제 얼마나 러시아에 파견된 건가요?
예, 국가정보원이 보도 자료를 통해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북한이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러시아 해군 수송함을 이용해서 북한군 특수부대를 러시아 지역으로 수송하는 것이 포착됐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군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처음으로 확인했다라는 의미인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국정원은 이미 북한군 병력 1,500명이 청진, 함흥 그리고 무수단 인근 지역에서 러시아 태평양 함대 소속 3636함 4척 그리고 호위함 3척을 이용해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했고요. 조만간에 2차 수송작전이 진행된다는 그런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 2차 수송작전에 이어서 북한군이 이제 최종적으로 약 1만 2천여 명 규모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국정원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부대가 파병될 것인지도 밝히고 있는데요. 네. 북한군 최정예 특수작전부대인 11군단, 이 군단은 이 폭풍군단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요. 이 폭풍군단 소속 4개 여단 1만 2천여 명 규모 병력이 파병될 것이다, 이렇게 국정원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 기자, 한국 국정원이 북한군 병력의 러시아 파견 내용을 어떻게 확인한 건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네, 한국의 국가정보원 국정원이 북한군의 그 러시아 파병을 상당히 신속하게 파악해서 이제 공개를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국정원이 대개 한 5가지 경로를 통해 북한군의 그 파병을 확인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좀 예를 들어보면요. 첫째는 그 전파 감청입니다. 신호 정보라고 하는 거죠. 북한이 그 러시아에 파병을 결정하고 이미 파병을 했다면 그동안 북한과 러시아 간에는 많은 그 전문 또 군간 또 외교분 간에 소통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외교 전문 이런 것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것을 아마 중간에 국정원이 파악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북한 내부로 치면은 한 개 군단 1만 2천 명을 이제 보내기로 병력을 러시아에 보내기로 한 거니까요. 그렇다면은 이것이 그 김정은 위원장이 이것을 아마 결정을 했을 것이고 특수전부대 11군단 4개 여단에 대해서는 아마 그 수뇌부에서 또 국방부에서 이것이 명령이 내려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해당 부대는 연락을 받고 병력과 물자, 장비 이런 것을 준비하고 많은 훈련 이런 것을 해야 되고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도 많은 그 평양과 해당 부대 간의 그 연락, 전파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도 국정원의 감청이 돼서 파악이 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그 우크라이나와의 그 정보 협력입니다. 앞서 그 국정원은 국회 보고할 적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자 그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크라이나 정보당국과 협력을 해서 파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그러니까 국정원이 연락을 해서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이 이미 파악하고 있는 많은 사실을 아마 국정원이 소유했고 이 과정에서 상당한 그 세부 내용이 아마 알려졌을 것이다, 이렇게 정보 협력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흥미로운 것은 국정원이 그 컴퓨터 인공지능 AI 기술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정원이 18일 날 그 우크라이나 전선에 이미 활동 중인 그 북한군인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이것이 그 상당히 재밌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그 국정원이 그 AI 안면 인식 인공 기술을 활용을 해서 확인을 한 건데요. 국정원에 따르면 그 러시아 전선에서 포착된 이 인물이 지난해 8월 그 김정은 위원장이 미사일 공장을 방문했을 때 그 옆에 서 있던 인물과 동일 인물이다 이렇게 발표하고 그 관련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북한 사람이 실제로 우크라이나 가 있다, 러시아 전선에 가 있다 이것을 그 파악하기 위해서 컴퓨터 AI 인공지능 기술을 확인했다, 사용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역시 그 인공위성입니다. 정찰 인공위성이죠.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국정원이 이번에 그 관련 사실을 공개하면서 함흥, 청진 또 무수단 여기에 있는 그 러시아의 선박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군의 그 병력이 그 함흥이나 청진에 이동을 해서 아마 그 상륙함에 실리는 것을 아마 파악을 했을 거고요. 이것도 관련 사진을 공개했기 때문에 대략 그 국정원이 한 다섯 가지 경로를 통해서 북한군의 그 러시아 파병을 파악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최 기자 설명에 좀 보탤다면요. 이 국정원이 이제 그 이 정보 파악과 관련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지난 8월 초에 이 국정원 발표입니다. 지난 8월 초에 북한의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이 김정식이 북한군 장교 수십 명과 함께 몇 차례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선 인근에 북한 미사일 발사장을 방문해서 현지 지도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난 8월 초였으니까 지금 두 달 이상 전이었죠. 이후에 북한군의 동향을 밀착 감시했다고 하고요. 그러던 중에 러시아 해군 수송함이 북한군 병력을 러시아 지역으로 수송하는 것을 포착한 것이 이제 가장 결정적으로 이번 판단을 하게 된 근거인 것으로 그렇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6월 평양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서명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파병은 이 조약에 근거한 걸로 봐야 할까요?
네, 당연합니다. 이 조약이 사실은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는 와중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서명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구체적인 이 목표를 가지고 이 조약에 처음부터 서명한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이 조약은 사실상 그 러시아와 북한 관계를 동맹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쌍방 중에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서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이렇게 그 조약 4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그 4조에 따라서 그 북한이 러시아에 이번에 병력 지원을 하게 된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러시아의 불법적인 침공으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공격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불법적인 침공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주장을 펴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방국들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전쟁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엔 헌장상의 회원국에 대한 무력 공격으로 그 규정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적용된다고 이 러시아의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이번에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기술자와 무기 제공 내역도 자세히 공개했다지요. 그동안 알려진 내용과 차이가 있나요?
네, 국정원이 이번에 밝힌 것을 보면 지난해 8월부터 지금까지 그 70차례에 걸쳐서 컨테이너 13,000개 분량의 로켓, 미사일, 탄약, 각종 군수물자 이런 것이 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포탄과 관련해서는 122mm 포탄 그리고 152mm 포탄 등약 800만 발 이상이 공급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북한이 약 560만 발 이상 공급한 것 같다 이렇게 알려졌으니까요. 국정원 발표를 보면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포탄이 한 240만 발 이상 더 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것은 아마 북한이 북러 간의 어떤 그 비밀 조약, 약속, 합의에 의해서 계속 컨테이너로 포탄과 그 물자를 실어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앞서도 잠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 같은 파병 외에도 북한의 그 김정식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이 러시아에 가서 8월에 가서 이미 파악을 했고 관련 사진을 보면은 그 북한의 그 기술자가 이미 러시아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아마 병력 외에도 전투 병력 외에도 관련 기술자, 민간인 인력 이런 것이 있지 않았나 이런 추정도 가능합니다.
북한이 병력을 파견하는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얻는 게 무엇일까요?
예, 사실 국정원의 발표대로 이 정도의 병력을 러시아에 지원한다고 하면 북한이 원하는 것을 사실상 대체로 다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사실 동맹관계고 이런 것들이 조약을 통해서 확인된 것이고요. 사실 병력이 러시아 지원을 위해서 파견됐다고 하면 이제는 혈맹으로 사실상 격상이 되는 수준이 아니냐 이런 판단을 전문가들은 하고 있고요. 그럴 경우에 그 반대 급부는 북한이 고대하는 것들을 사실상 거의 모두 러시아가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그동안에 알려진 대로 북한은 러시아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기술의 이전을 희망해 왔고요. 또핵 추진 잠수함 기술 이런 것들, 또 전투기 제공 이런 첨단 군사 기술과 장비의 이전 이런 것들을 희망해 온 것으로 관측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얻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것으로 볼수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한반도에서 말하자면 유사시에 러시아가 근데 북한을 위해서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서 군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도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견,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크게 보면은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하나는 북한군의 파병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이제 병력 측면에서 그렇다 그런 모양인데요. 러시아가 지금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사자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금 러시아 전사자가 매일 1,000명 정도에 이르고요. 벌써 그 전쟁이 그 2년 이상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사상자, 사망자와 부상자를 다 합치면은 한 50만 명 이상이 그동안 그 러시아에서 그 희생자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러시아는 요새 보면은 계속 나오는 것이 새로운 그 병력 충원 이런 것이 상당한 큰 고민거리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12,000명이나 지금 병력을 보냈기 때문에 병력 측면에선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하나의 견해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실제 전투력 측면에서는 그렇게 영향이 별로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전쟁에서 지휘, 전투를 하려면 언어, 의사소통이 잘 통해야 되는데 러시아하고 북한말하고 이제 다르기 때문에 통역을 써가면서 이게 전쟁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의사소통 이런 것도 문제고 또 북한군이 그동안 실전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훈련을 했을지 모르지만 실전 경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 새로운 변수는 북한군이 그 러시아군의 러시아에 파견이 돼서 어디에 배치돼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것 역시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일 이것이 북한군이 최전선에 배치가 돼서 실제 전투에서 가서 싸운다면은 이제 뭐 얘기는 다른데, 그런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한그 후방이나 측면, 무슨 공병부대 이런 것을 일을 한다면, 러시아는 이제 그것을 믿고서 자기신들의 병력을 전선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도움은 되겠지만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기 때문에 아직 뭐 지금 병력이 1,000명 정도 수준만 지금 러시아에 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지켜봐야 저희가 그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관련해서 제가 좀 더 덧붙이자면요. 이것은 북한군이 그 전장터에서 그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것보다도 더 큰 말하자면 관심사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이것을 전쟁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시는 대로 특별 군사작전이라고 치부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의미는요, 이것이 특별한 어떤 구체적인 하나의 작전을 염두에 두고 또는 지역을 염두에 두고 군사작전을 위해서 우크라이나에 침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의미는 이 서방국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군사적인 지원을 해왔지만 철저하게 전쟁 자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양자 간 대결로 그렇게 계속 이어져 왔었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북한군 병력이 러시아 지원을 위해서 파병된다는 것은 이것의 확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특별 군사작전이라고 하는 것은 명실공히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사실 지금 이번에 러시아에 대한 북한군 파견이 확인된 것이 그동안에 우크라이나 정부가 계속해서 서방에 말하자면 파병 외에 그 서방이 지원한 장거리 장비들을 러시아 본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촉구하는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서방국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각종 군사 장비들을 러시아 본토 타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이런 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전쟁 양태에 따라서는 그 서방국들 일부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서 이것이 이제 실제 전투가 아닐지라도 말하자면 여러 가지 군사 고문단이라든지 이런 그 일원으로 우크라이나에 파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확전될 가능성을 굉장히 높이고 있는 굉장히 큰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 윤 기자께서 향후 한반도 유사시에 러시아가 개입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그 밖에도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조금 작게 보면은 일단 한국과 러시아 관계라는 것은 이제 상당 부분 돌이키기 어려운 그런 국면으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이 또는 서방국들이 러시아의 협력을 얻어낸다는 것은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이제 기대할 수 없는 일이 돼버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는 상황에서는 한국도 사실 나토와의 협력, 북대서양 조약기구와의 협력이라든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그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해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바뀔 가능성이 있고요. 또 나토가 동북아시아에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반도 정세가 훨씬 더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이 국제적인 차원에서 복잡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긴급 안보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했는데요. 최 기자, 대응 방안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18일 그 이 문제를 놓고 그 긴급 안보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군의 그 러시아 파병 문제를 논의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그 북한군의 그 러시아 파병에 강한 우려를 표하고 이것이 그 중대한 안보 위협이다. 그리고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지금 물어보신 그 후속 조치, 그럼 구체적으로 한국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면은 한 가지 그 한국에게 남은 카드가 있다면 역시 그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 무기 지원 문제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아시겠지만 아시아에서 굉장히 그 무기가 우수하고 또 포탄의 양이 많고 그런 그 무기 대량 그 생산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우크라이나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한국에 대해서 포탄 또 그 탱크 또 각종 그 무기 미사일 이런 것을 좀 지원해 달라 이런 얘기를 했지만 한국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을 해서 그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비살상 무기 그러니까 방독면이라든가 무슨 인도주의적인 물자라든가 이것만 지원을 하고 무기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군의 이번 러시아 파병을 계기로 한국이 정책을 바꿔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그 공급하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외부에서는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미국 정부는 북한 군병력의 러시아 파견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 아닌가요? 미국과 한국이 이처럼 다른 정보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예, 사실 백악관이나 국방부, 미국 국방부는 최근까지도 이 언론 보도가 계속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다, 관련 정보가 없다라는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한국 국가정보원이 발표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그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사실 한국 정부는 18일에도 우방국들과의 공조하에 북한의 러시아 파병 동태를 초기부터 면밀히 추적해왔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북한군의 병력에 러시아 파견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방국들과 공조하의 동태를 초기부터 면밀히 추적해왔다고 했는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의 러시아 지원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다라고 그랬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뭔가 그 한국 정부 당국이 독자적인 뭘 파악을 한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사가 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한국의 국방부 차관이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그 나토 브뤼셀에서 열리는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17일 날 한국의 연합뉴스의 한 발언이 한국 정부는 병력이 아니라 인력을 지원했을 가능성,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바로 국정 발표 하루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로 이 짧은 기간 동안에 국정원이 뭔가 결정적으로 발표에까지 이르는 뭔가 정보를 입수하게 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추가적인 설명을 우방국들에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나토의 사무총장은 한국 국정원의 발표가 있었던 직후에 나토 국방장관 회의가 열리고 나서 기자회견을 연 자리에서도 여전히 공식적인 입장은 나토의 공식적인 입장은 관련 발표나 보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는 물론 이 같은 입장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결정적으로 어떻게 새로운 정보를 확인하고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이 이제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번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인민군 제2군단 지휘부를 현지 지도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이 주권을 침해하면 물리력을 조건에 구애 없이 거침없이 사용하겠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김 위원장의 위협 발언 수위가 전보다 강해진 건가요?
예, 그 특별히 위협 수위가 높아진 것은 아니고요.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온 북한 정권의 대남 위협의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 위원장은 최근에도 김정은 국방종합대학을 현지 지도한 자리에서 적들이 우리 국가를 반대하는 무력 사용을 기도한다면 공화국 무력은 모든 공격을 주저없이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특히 여기에는 핵무기 사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위협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아시는 대로 북한의 그 한국을 겨냥한 위협은 어제 오늘이 일이 아니고 꽤 오랫동안 계속돼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을 계기로 북한 정권의 위협적인 발언이 점점 더 횟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특징적인 사안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북한 매체는 김 위원장이 서울이 표시된 지도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뭔가를 가리키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의도적인 것이라고 봐야겠죠?
의도적인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그 2군단 그 지휘부입니다. 2군단 사령부에 있는 건데요. 이것은 그 황해도에 있는 전방 부대 중에 하나인데 여기 그 사령부를 발해서 조금 전에 나온 대로 그 한국이 그 주권을 침해하면 그 공격할 수 있다. 이런 그 위협을 하면서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사진을 공개하면은 그 책상 위에 큰 그 지도가 펼쳐져 있는 건데요. 희미하게 좀 가리긴 했습니다만은 자세히 보면은 그 서울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그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사진을 공개한 것은 이 같은 사진을 통해서 그 한국민을 좀 그 불안에 떨게 하고 위협의 강도 우리가 여차하면은 서울을 위협하거나 침투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가리키는 하나의 신호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역시 그 특별한 건 아니지만 역시 그 북한이 이번에도 그 한국의 그 안보 불안 이런 것을 그 조성을 하고 남한에 대해서 위협 제스처를 보낸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에 대해 한국 당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예, 사실 북한 당국의 위협이 높아가는 데 따라서 한국 당국도 상당히 강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는 즉강 끝을 군 당국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 즉시 강력히 끝까지 단호히 응징하겠다는 그런 입장인데요. 이 두 정부가 다 같이 이런 유사시에 상대 정권의 종말을 언급하면서 굉장히 강한 그 말하자면 그 레토릭 수사가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당국은 최근의 위협에 대해서도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한반도의 안위를 놓고 모험을 시도한다면 자멸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육군 참모총장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북한이 남북한을 잇는 도로들을 폭파한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북한군은 지난 15일 경의선과 동의선 일대에서 남북 연결 도로를 폭파했는데요. 북한이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걸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15일 그 경의선, 휴전선 일대의 그 경의선과 동해선 그 근처에 남북 연결 도로를 북한군이 그 폭발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또 뭐 관련 사진 이런 것도 공개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번에 그 폭파한 도로가 벌써 그 통행, 남북 간의 무슨 통행과 연결 이것이 끊어진 지가 벌써 10년이 넘습니다. 기차도 안 다닌 지가 오래됐고 운영이 찾는 지 오래됐는데 북한이 굳이 이번에 다시 뭐 남북의 완전한 단절을 한다, 요새화를 한다 그렇게 하면서 이것을 그 군인들을 시켜서 그 폭발을 하고 이것을 공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특별하게 그 남한을 위협하는 그런 간의 뭐 그 제스처로도 볼 수 있고 동시에 북한 내부 를 겨냥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북한은 지금 내부 사정이 상당히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그 한류 영향을 많이 받고 상당히 그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남한과 적대시하는 모습, 최근에 그 한국에 무인기가 침투했다 이 소식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또이 같은 도로 폭파 이런 것도 대대적으로 보도를 해서 북한의 일종의 그 내부의 그 긴장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들의 그 정권을 위한 그 체제 결속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들 외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도로를 폭파한 직후 입장문을 내고 폭파 행위를 남북 합의 위반이라고 규탄했는데요.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의 말 들어보시죠.
오늘 북한의 경의선 동해선 북측 구간 남북 연결도로 폭파는 남북 합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매우 비정상적 조치로서 우리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구병삼 대변인이 언급한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도로와 관련한 남북한의 합의는 어떤 내용인가요?
이 합의는 지난 2000년에 당시에 김대중 한국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합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남북한 사이에 끊어진 경의선과 동해선을 연결하자. 철도와 도로 두 가지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장관급 회담에서 그 경의선 철도 연결 합의 또 동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에 대해서는 2002년에 그 당시에 인동원 국가정보원장이 합의를 했고요. 이 경의선하고 동해선 도로와 철도 연결 사업에 대해서 착공식도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끊어진 남북한을 잇게 됐다라고 해서 이제 상당히 여러 가지 그 행사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는데요. 이 당시의 비용은 전부 다 한국 정부의 비용으로 이런 작업들이 이뤄진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북한의 폭파 조치는 사실 당시의 정상회담 합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번에는 러시아의 방해로 해체된 유엔 대북제재 감시의 공백을 메꾸기 위한 새로운 다국적 기구가 만들어졌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홍균 한국 외교부 1차관은 방한한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등과 1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 MSMT 출범을 발표했는데요. 김홍균 1차관의 발표 들어보시죠.
앞으로 MSMT가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에 대한 주요 모니터링 메커니즘으로서 국제사회에 충실한 유엔 대북 제재 이행을 견인해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참여국들과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습니다.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에 어떤 나라가 참여했고 또이 조직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건지요?
예, 이 조직은 이 참여국들이 공동성명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를 제재 위반과 북한의 제재 위반과 회피 시도에 대해서 엄격한 조사를 바탕으로 이 정보를 공표해서 유엔 대북 제재에 충실한 이행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유엔 안보리 산하 해체되기 전에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역할을 대체하는 것이고요. 여기에는 미국, 한국, 일본, 그리고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11개 나라가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감시 기구에 중국과 러시아가 빠졌고 참가국 11개 나라가 대부분 서방권 국가인데 감시가 제대로 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것이 새로운 변화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번에 발족한 감시 기구가 유엔을 벗어났습니다. 그동안은 어쨌든 유엔 안보리 전문 기구 감시 기구 이런 소속이 유엔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권위가 있었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유엔을 벗어난 다국적 기구가 됐고요. 또 하나는 북한과의 그 이제 제재를 하려면은 이제 경제적 무역, 자료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한데 북한과의 무역은 역시 그 중국이 뭐 90% 이상이고요. 러시아가 네. 이제 조금만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상당히 필요한데 정작 이번에 그 참가한 11개국에는 중국, 러시아는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시가 제대로 안 될 것이다. 이제 그런 한 가지 견해가 있고요. 또 다른 쪽에서는 그와 정반대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동안 그 유엔에서 그 감시기구를 그 전문가 편으로 운영해 왔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동안에 무슨 그 중국과 러시아가 그 유엔에서 감시 패널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관련 그 사람들을 하는 얘기가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는 상당히 그 조사 활동 이런 것을 방해했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가 빠졌기 때문에 11개국이 잘만 협력을 하면은 그거보다 더 훌륭한 효율적인 그 작품을 낼 수도 있다. 보고서를 낼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앞으로 좀 몇 번 정도 좀 지나봐서 이 새로운 감시기구와 어느 정도 수준과 분량의 그 보고서 이런 것을 내는지 이것을 봐야 저희들이 그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이번에 서울을 방문한 건 앞서 발표한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 출범을 위한 것이었나요?
사실 그 모니터링 팀은 북한과 관련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이제 미국과 한국, 일본이 세 나라가 모일 때는 사실 북한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지원이거든요. 이번에도 그 국무부의 그 캠벨 부장관 서울 방문에 대한 그 보도 자료를 보면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가 우선 최우선적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말하자면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말하자면 그 부상 이런 것들에 대한 공동 대응을 논의하는 것이 첫 번째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글로벌 도전이라는 말을 국무부가 쓰고 있거든요.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서방과 보조를 맞춰서 러시아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 이것이 이제 미국으로서는 굉장한 큰 관심사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내부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 기류가 굉장히 커가고 있고요. 이런 때문에 이제 한국과 일본이 여기에 지원을 늘려주는 것이 이제 굉장한 관심사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징적인 것은 한국이 이제 국제적인 어떤 플레이어로서 그 역할이 강화됐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과의 그 3자 회담에서는 어떤 수준에서든 이 국제적인 사안들이 중요하게 북한 못지않게 논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군 병력을 파견했다는 소식과 한국을 겨냥한 북한의 위협이 갈수록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대북 제재를 감시하기 위한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 MSMT가 출범했다는 소식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진행의 김영규였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칩니다.
방송입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는 잔존하는 미음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독특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북한과 북한 인권을 떠올렸을 때 무엇이 마음에 남는지 살펴보는 전시회인데요. 탈북민 작가도 함께했습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 오늘은 잔존하는 미음에 대하여 전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입니다.
사실 북한에서는 다른 사회와 달리 불합리한 거 이런 거를 어디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잔존하는 미음에 대하여 전시 가운데 1층에 마련된 박심정은 작가의 사운드 아트 작품입니다. 제목은 잠시만 멈춰서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인데요. 작품 가까이 다가가 스피커에 귀를 기울이니 빗소리가 낯선 목소리로 바뀝니다. 이번 전시는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신진 미디어 아트 작가 3팀 그리고 함경도 출신 회화 작가와 함께 마련했는데요. 먼저 어떤 취지에서 전시회를 열게 됐는지 북한인권정보센터 안하영 연구원에게 들어봅니다.
2014년도에 저희가 UN에서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조사 결과가 있었잖아요. 안보리에서 이 문제가 논의도 되고 그랬던 시간이 이제 10년 전인데 10년 후에 우리한테 남아있는 게 얼마나 있는지 북한인권이 아직 그 10년 전에 그 깨달음이 지금 충분한지 그런 걸 좀 고민을 하면서 아, 대중분들께 10년 전에 그런 어떤 모먼트가 있었다는 사실과 이번에는 이 전시를 통해서 깨달음을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네, 이 전시가 시작이 되었고요.
북한 인권에 관해 관람객들에게 쉽게 다가가고자 이번 전시를 기획했다는 건데요. 전시 제목이 조금은 독특합니다. 잔존하는 미움에 대하여라고 지은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북한 인권 전시니까 당연히 북한이라는 게 제목에 들어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저희가 아직 한국 사회에서 북한이라는 키워드를 딱 생각을 했을 때 본인의 마음속에서 어떤 뭔가 편견이라던가 이런 게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작품으로 자세한 건 얘기를 하고 들어올 때부터 뭔가 편견을 만들고 싶지 않다 약간 그런 생각으로 잔존하는 뭐 미음이 될 수도 있고 네모가 될 수도 있고 빈칸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이제 좀 궁금증을 유발하는 제목을 만들고 전시 자체도 질문을 던지는 전시로 만들었어요. 이제 뭐 의문문 같기도 하고 당신에게 잔존하는 게 어떤 건지 내게 들어와 보니까 북한이고 근데 나한테 잔존해 있는 북한이 뭘까 인권이란 뭘까 이런 걸 이제 질문을 던지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번 전시의 미디어 아트 작가들은 청년 미디어 아트 작가 공모를 통해 선발됐다고 하는데요. 선발 이후에는 2개월 동안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연구원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먼저 박심정은 작가의 작품 소개부터 들어보시죠.
사운드 아트 작품이고 이제 상호작용하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스피커랑 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래 빗소리가 이제 나고 있다가 가까이 다가가면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이제 그게 북한 분들의 어떤 증언이거든요. 가까이 다가갔을 때는 목소리가 들리지만 멀리 떨어지면 다시 빗소리가 나면서 이제 목소리가 묻힌 작품인데 북한 주민분들의 목소리를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들어야 된다 약간 이런 거를 아니면 또 잊혀질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하셨다고 하셨고 이제 여기서 나오는 빗소리랑 새소리 이런 자연 소리들은 비 오는 날 DMZ에 가셔가지고 이제 직접 이제 소리를 녹음해가지고 작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안하영 연구원은 이번 전시를 통해 북한을 안보적인 이슈로만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해봄으로써 북한 인권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길 바랬는데요. 2층으로 올라가니 이정 작가의 작품에서도 탈북민의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제가 좀 그 사는 언니 집 갔을 때 바디워시를 쓰더라고요. 향이 걔네는 그냥 뭐 거품 낼 때 금방 사라지거나 그런데 향이 처음 맡아본 향기였어요.
시각예술가로 활동하는 이정 작가는 일상 생활용품을 주제로 4명의 탈북 청년의 이야기를 수집했는데요. 생활용품에 따라 개인마다 다른 이 특별한 기억과 감정을 이 작품으로 표현했습니다.
한 분께서는 두루 마리 휴지가 부잣집에 가야 있는 거 아니면 굉장히 아껴 쓰거나 이랬는데 휴지가 없으면 그럼 어떡하냐 했을 때 그 할머니가 이렇게 신문지 같은 거를 요 정도 사이즈로 잘라가지고 벽에 걸어놔 주신대요. 그럼 그거를 이렇게 화장실에 앉아서 막 비빈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웃으시면서 웃기죠? 막 이러면서 그걸 막 비벼요 라고 막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는데 사실 굉장히 조금 슬픈 얘기잖아요. 근데 그분도 생각하시면서 웃긴 상황인 거죠. 근데 그런 얘기들 아직 북한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구나라는 게 되게 다가오는 그런데 뭐 어쩔 수가 없으니까 뭐 그런 얘기들이 좀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러면서 이 작품을 통해서는 한국과 북한을 포함한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복합적인지 또 동시에 서로를 공감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랬습니다.
북한 인권이라니까 어렵다는 건 알지만 그런 거를 조금 그냥 안내할 수 있는 안내 표지 정도의 역할을 제 작업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그냥 관람을 하면서 뭐 이게 어떤 얘기인가 하다가 마지막에 좀 아 이게 북한 이탈 주민들 얘기구나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알아채셨으면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터뷰 처음에 구할 때조차 이 북한 사투리가 전혀 안 쓰시는 분이었으면 좋겠고 특정 인물이나 단어를 일부러 삭제를 해서 계속 이렇게 관람객이 보면서 유추할 수 있게끔 그런 방식으로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예술가의 역할은 뭔가 사람들이 잊고 있는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다시 생각해보게끔 하는 게 작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전시회는 회화 작가인 탈북민 안충국 작가도 함께했는데요. 안 작가는 먼저 이 제목에 큰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잔존이라는 단어를 이번에 좀 더 다시 생각하게 되는데 기존에도 알고 있는 단어였지만 잘 쓰지 않는 단어였어가지고 이제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 잔존이라는 말이 제가 살아가는 넓은 세상에서 혼자 아둥바둥 살아가는 거랑 굉장히 닮아있는 단어인 것 같아서 지금도 맴도는 단어인 것 같아요.
안 작가는 현재까지 자신을 잊게 한 많은 경험 중에서 본다는 것의 중요함을 몇 년 전부터 느껴왔다고 합니다. 보이는 것이 아닌 스스로 다른 세상을 바라보는 이 중요함을 깨달은 건데요. 그 메시지가 담겨있는 작품 소개 함께 들어봅니다.
네, 원이라는 작업은 일단 추상의 형태의 원이고요. 거기에 약간 구물망이 보이는 이제 네모의 안에 이제 원이 있는 작업이고요. 거기에 보면은 지금 현재는 위아래로 전시가 되어 있는데 위에 네모는 살짝 진한 회색이고요. 밑에는 백시멘트로 컬러를 칠해서 아이보리 느낌의 색이 갖고 있는 작업인데 원이라는 것 자체는 달의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달이 조명의 역할로 와닿았던 것 같아요. 어렸을 적에 그림 배우러 미술 선생님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봤던 그 앞을 볼 수 있게 만들었던 게 저한테는 달이 갖고 있는 빛이었기 때문에 그걸 표현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 작가는 관람객들이 작품을 선입견 없이 자신이 느끼는 대로 자유롭게 봐주길 바랬는데요. 실제 관람객들의 소감은 어떨까요?
오히려 탈북 작가분은 그런 탈북한 거나 북한에 대해서 아예 작품을 거의 안 담으시는 것 같고 다른 분은 그런 걸 오히려 되게 많이 담는 것 같아서 좀 재밌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또 저도 사실 막 대학교 때 공기 중에 탈북했다는 분들이 막 있었어요. 그러면은 저도 약간 안 친하니까 가면서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막 이제 그분들이 머리도 막 샛노랗게 염색하는데 사실 저희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하면 그게 되게 특이해 보였단 말이에요. 그게 그냥 출신이 북한인 게 뭐 고향이 서울인 거랑 사실 다를 게 없는 건데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고 약간 이런 전시를 하면서 그런 게 저한테 되게 오늘 좀 저의 생각을 바꾼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탈북민들을 인터뷰를 통해서 북한에서 일상적인 부분 같은 부분들은 어디서 들을 수 있거나 하진 않았으니까 그런 게 이제 좀 더 현실감 있게 다가오게 된 것 같아서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게 될 것 같아요. 이정 작가님 하우스홀드 굿즈에서 단순한 형식이지만 효과적으로 더 다가왔던 것 같아요. 머릿속으로만 상상했던 장면들이 뭐 3D 오브제들로 표현이 되고 그런 것들이 현실의 기억들, 말들을 들을 수 있으니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관람객은 자신에게 잔존해 있는 미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사회가 뭔가 이제 특정 계층에 기대를 하고 있는 바나 아니면은 뭐 고정관념이랄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탈북민들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은 배고파서 왔을 것이다. 아니면 뭐 자유를 찾아 왔을 것이다. 근데 사실 그런 것보다도 저는 전시를 보면서 느꼈던 게 그런 특별한 목적의식 없이 오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떤 목적의식을 가져온 게 아니라 그냥 가능성.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경계 짓지 않고 그냥 무한한 가능성을 찾아 나가는 그런 의미에서의 미움이라고 생각해요.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0일 일요일 BOA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군이 오늘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의 헤즈볼라의 정보사령부와 지하무기 시설을 공습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AFP 보도에 따르면 이 공습으로 73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공습은 전날 이스라엘 해안 도시 카이사레아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자택이 드론 공격을 받은 뒤 하루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레바논 국영 언론인 NNA는 이스라엘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모스크와 병원 근처에 있는 하레트 레이크의 주거용 건물이 타격을 입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베이루트의 헤즈볼라 정보사령부와 지하무기 시설을 타격했으며 또 다른 공습으로 헤즈볼라 무장대원 3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가자지구 민방위대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가자지구 북부 베이트 라히기 주거지역에서 최소 73명의 팔레스타인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오늘 러시아 서부 상공에서 100대 이상의 우크라이나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고향인 크리비리히흐에서는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1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러시아 7개 지역을 겨냥한 밤사이 무인기 공격 와중에 110대의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러시아 국경 지역인 쿠르스크에서 43대의 무인기가 격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크리비리흐에서는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두 발이 떨어져 17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러시아가 지난주에만 우크라이나에 약 800발의 유도폭탄과 500대 이상의 공격용 드론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쿠바 당국이 전국적인 대규모 정전 사태로 전력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허리케인이 쿠바를 강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쿠바 당국이 밝혔습니다. 쿠바 최대 발전소 고장으로 전력망이 마비된 지 불과 며칠 만에 허리케인 오스카가 쿠바를 강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미 높은 인플레이션과 식량과 물, 의약품 부족 등으로 시달리는 쿠바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겔 디아스 카넬 쿠바 대통령은 어제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허리케인 오스카의 상륙이 임박한 가운데 섬 동부 지역 당국이 국민과 경제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립 허리케인 센터에 따르면 시속 140km의 강풍을 동반한 오스카는 오늘 쿠바 동부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며 폭우가 예상됩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CEO가 매일 표현의 자유와 총기 소지 권리를 옹호하는 청원에 서명하는 사람 한 명을 뽑아 100만 달러를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머스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결집하기 위해 어제 펜실베이니아주 해리스버그에서 열린 지원 유세 행사에서 대선일까지 미국 헌법을 지지하는 온라인 청원에 서명하는 서명자 중 매일 한 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100만 달러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실제로 이날 행사에서 머스크는 청원 서명자 가운데 한 명을 뽑아 100만 달러를 지급했습니다. 머스크가 서명을 요청하는 청원은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와 2조, 총기 소지 권리 보장에 관한 지지를 서약하는 내용입니다. 로이터통신은 머스크는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최고 갑부이며 연방정부 공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머스크 자신이 트럼프 전 대통령 지원을 위해 설립한 정치자금 모금 단체인 아메리카 팩에 최소 7,500만 달러를 기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미국과 한국, 일본 3국이 주도한 새 대북제재 감시기구인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 MSMT가 출범한 것과 관련해 가담한 나라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외무상은 어제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담화에서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이 존재 명분과 목적에 있어 철저히 불법적이고 비합법적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미한일 3국 외교차관은 지난 1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 지원을 위한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 공식 출범을 발표했습니다. MSMT에는 미한일 3국을 포함해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1개국이 참여했습니다. 새로운 대북제재 감시기구의 출범은 지난 3월 유엔 안보리 전체 회의에서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활동을 종료시킨 데 따른 것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입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평안도와 황해도에 가끔 비가 올 전망입니다. 내일 평안도와 황해도 지역의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11도, 낮 최고기온은 7도에서 19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